오늘 본문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라면 오늘 본문 말씀이 무척 달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하고 신앙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어야 하고 신앙 때문에 정든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위로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구구절절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의 상황이 이 말씀을 구구절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들도 그런 시련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듣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을 수가 받고도 남을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이 없는 이유는 오늘 당신이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죽을 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동안에 큰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귀로 들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기만큼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당신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면서 당신을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은혜가 되네 안 되네 그러지 말고 현재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열심히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허둥지둥 거리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AD 90년에 밧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 있었을 때 받았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의 주요 내용, 즉 뼈대는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으로 상징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천사에게서 불려지고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땅 위에 일어나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뼈대이고 이것을 본계시라고 부릅니다. 이런 본계시 중간중간에 사파, 즉 막간극이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인터루드입니다. 이게 나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땅 위에 일어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심판에 휘말려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지키고 돌보는 일을 하시는데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상한 돌봄이 이런 막간극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막간극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가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저리가 칠 정도로 이렇게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천사가 일곱째 인을 떼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땅 위에 실현당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또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단 일로 봉사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올라갈 수 없는 제단에 올라가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제단에 드렸고 일반 백성들이 짓는 죄를 중보했을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을 하나님께 살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만의 특권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그 특권이 예수 믿는 너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섬긴다는 이 동사는 예배 신학에서는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전문수로 테크니컬 텀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누구라도 신부나 목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배웁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웁는 일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느끼는 거, 우리의 몸으로 체험되고 경험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어디에서? 예배 현장에서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 두려움에 떨림 없이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거리낌 없이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와 허물투성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헌신 덕분이 아닙니다. 집사나 장로나 권사라는 직책 때문에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책은 감투가 아니고 섬기는 직책일 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 이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이 뭐가 있던가요?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영적인 만족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와닿아서 힘차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유 지겨워 이러면서 마음의 문을 혹시나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저 하늘나라에 드릴 천상의 예배에도 감격과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지겹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여기에서부터 예배를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느껴야 천국에 올라가서 그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게 될 중심적인 일이 뭡니까? 찬양과 경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천상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15절에 갈 것 같으면 밤낮으로 드립니다. 밤낮으로 드린다는 것은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지겹다면 천국에 올라가서 밤낮 드린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국의 재미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누리는 재미입니다. 지금 이곳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천국에 드리는 매일마다 밤낮으로 드리는 천상 예배에서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에서 겉돌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냥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영원히 살게 될 다음 세계에서의 삶을 우리들의 선택에 맡기신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배가 아마 보링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천국보다는 지옥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투어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영혼을 어디서 보내게 될지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을 멀리서 보면 매일 성전에 모여서 밤낮으로 집회를 갖고 예배하는 담조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저 천국을 선택하면 저렇게 보링한 생활로 숨이 막힐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천국을 나와서 지옥을 멀리서 보면 어떨까요? 대단하잖아요. 멀리서 보면 캄캄한 곳에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고 막 소리를 악악 지르면서 참 다이나믹하다 느낍니다. 뭐가 비슷해요? 어느 밤무대와 비슷하죠.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분이 아, 내 타입은 지옥이야 하면 지옥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멀리서 지옥을 보면 멋있어요. 불이 번쩍번쩍하는데 펄쩍펄쩍 뛰고 좋죠. 근데 그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땅바닥에 불이 올라와서 뜨거워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하도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악악 지르면서 몸을 비틀고 난린데 그게 멀리서 보면 고고고 디스코고 춤추는 거거든요. 조명빨 받으면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까요? 아니죠. 천국이 단조로워도 거기가 좋아요. 성전에 모여서 밤낮 찬송하면서 세상 기쁨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 천국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하늘에서도 그렇고 땅 위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왜 이런 기쁨이 없을까? 그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내 영혼에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갈증이 있으면 어떤 예배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충만하게 임해요. 비록 세 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 강단에 서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쏟아집니다. 영혼의 갈급함. 요거는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일에 나올 때 갈급함이 있으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런 기쁨은 저 하늘나라의 기쁨의 그림자입니다. 저 하늘나라 들어가서 받게 될 영적인 기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이런 땅에서의 기쁨을 누릴 때 아, 그게 있겠구나 이렇게 소망하면서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예배 자리에도 사역의 기쁨, 봉사의 기쁨, 교제의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땅에서는 견디기 힘들었던 시련이 있었지만은 이제 하늘에서는 모든 시련 가운데 자유롭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15절 하반절 16절 말씀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하에 애굽을 탈출합니다.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말려주셔서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가게 되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낮의 열기와 밤의 추위입니다. 기온의 일교차가 광야 사막에는 대단히 큽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의 더위로부터 사막의 추위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무엇이라고요? 무엇으로 상징되어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리는 일이나 목마른 일이나 혹은 뜨거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이 땅에서 받는 박해와 핍박을 가르칩니다. 로마의 당국자들로부터 받는 핍박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둠 세력들에게 죽음에 가까운 시련을 받고 있지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면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땅 위에 있는 옛날 일들은 모두 없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합니다. 저 천국에는 처음 있는 것들, 옛 질서들이 모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쳐놓은 이 장막을 뚫고 들어와서 성도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까지도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시련 때문에 땅에서 흘렸던 눈물들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저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 땅에 주를 위해서 눈물 좀 많이 흘리세요. 그러면 저 하늘나라 들어가서 주님의 받는 위로가 기하상승학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위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우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한다시고 위로를 하기는 하는데 그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하게 위로하지 못하기에 오히려 나의 위로가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처럼? 욥의 새 친구처럼 말입니다. 욥은 자기가 고통당하는 게 죄 때문이 아닌 걸 알았는데 친구들 와서 너는 죄 때문이야 회개하라 하면서 자꾸 찌르잖아요. 이런 위로, 우리 주님의 위로는 이런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의 만짐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주를 위해 흘렸던 눈물들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할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은 다 달아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어린 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주님. 요한계시록은 이런 주님을 승리하신 어린 양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수 샘,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샘으로 인도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하려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는 기뻐 웃을 때보다는 눈물 흘릴 때가 더 많습니다. 몸에 병이 걸려서 아파서 울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로 떠나보내기에 곡하면서 울고, 추구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서 학교의 일이나 또 직장의 일들이 좌절과 실패 때문에 울기도 하고, 또 뭐가 있나요? 믿음을 지켜나가려다가 독재 권력 앞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울고, 인생살이에는 눈물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무슨 눈물? 모든 눈물입니다. 모든 눈물. 당신은 지금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부터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많이 우십시오. 주를 위해서 많이 우십시오. 저도 23살에 예수 만나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청년 시절 23살 때부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뭐가 그걸 슬프냐고. 주님 생각하니 눈물이 나대요. 드람통 돼요. 드람통 담아도 모든 눈물. 하늘에 올라갈 때 올라가서 주님이 내게 주실 위로를 생각하면 기뻐요. 이 땅에 참 그래요.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어봤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위로가 큰 것이지요. 예를 들면 집에서 하루 왼종일, 한 달 왼종일, 1년 내내 집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방콕하며 살다가, 아니 하나님께서 쉼을 주고 위로를 준다는 말을 하면 그분이 와 닿나요? 매일매일 놀고 쉬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열심히 뼈 빠지게 몇 밤, 몇 달을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고서 헉헉거리다가 하루 단잠을 깊이 자면 그게 위로고 기쁨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우리 90년, 100년의 짧은 삶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받을 위로가 크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눈물 씻겨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와서 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14절 말씀할 것 같으면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큰 환란,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환란은 신앙을 지키다 받았던 고난과 핍박입니다. 신앙을 포기했더라면 이런 고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성도는 땅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이 당했던 핍박처럼 지구상에는 곳곳마다 신앙을 지키려다가 당하는 각가지 불이익 때문에 상한 영혼이 되어서 울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들의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불신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이웃들의 영혼들이 아무리 건면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성도는 웁니다. 이런 마음은 선지자 예레미야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인의 큰 눈물이 우리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일을 이루지 못하여서 울 때도 있습니다. 좌절과 실패로 인한 우리 마음의 상처를 누가 치료할 수 있나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이 있습니까?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 마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궁극적으로 영원까지 지속되는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땅에서 흘린 눈물 흘리는 현장에서도의 위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생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면 영원히 계속되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있는 큰 환난을 견디어 내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와 특권을 받고 있는 자들을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15절, 17절까지는 그들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직전 컨텍스트인 9절부터 14절까지 할 것 같으면 누구를 지칭합니까? 9절에는 흰옷을 입은 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 14절에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인간편에서 볼 때 사람이 능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이들은 직전 컨텍스트에서 언급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얀 옷을 입고 있나요? 이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얽힌 옷을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 예수의 피로 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진 옷은 이게 붉은 옷이 아니고요. 흰 옷입니다. 피로 씻었기에 붉어야 하는데 오히려 새하였습니다.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나요? 흰 옷은 깨끗함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머리털보다 많고 우리의 지은 죄가 붉기는 피보다 더 붉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흔적 없이 지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뿐만 아니라 죄의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만드는 강력한 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보혈로 옷을 씻으십시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도들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온갖 박해와 핍박을 견디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내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은 흰옷을 입힌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1세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소아시아 지방의 성도들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했고 성도를 향하여 세상은 배교하도록 타협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이곳 보스턴 땅에서 우리들에게는 시련이 없습니다. 있는 건 뭡니까? 유혹입니다. 유혹. 세상 유혹 말입니다. 여기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넉넉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모두 바치고 드리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끝까지 지킵시다. 예수 믿는 이들은 뭐하는 분들이에요? 중병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치유할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이 없어요. 그 중병 끌어안고 평생 살아야 됩니다. 못 고치니까. 예수 믿는 이들 그거 박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 그거 버릴 수 있나요? 못 버려요. 그냥 끌어안고 죽을 때까지 주의 이름 때문에 견뎌야 합니다. 이게 중병 앓는 사람들이에요. 견디십시다.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면 주님이 눈물 닦아주고 이거 만져주시고 해요. 말을 맺겠습니다. 땅위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되었고 밤낮으로 하나님 찬양과 경배드리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특권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주님께서 땅에서 주의 이름 때문에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신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장차 우리들이 이 눈물과 고난이 많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흘렸던 눈물 닦아주십니다.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안식을 누리는데 이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유혹들을 넉넉하게 싸워 이겨내셔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우리들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도록 합시다. 우리 1분 동안 말없이 침묵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